오디오북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머리만큼이나 헤아리기 어렵다. 둘 다 인간의 행동, 그 중에서도 가장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의 원인이 된다. 언제부터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가 슈링크로 불리기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용어는 지금껏 널리 쓰였다. 고백컨대 나는 왜 그 용어가 쓰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심리치료를 받아본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은 여러 놀라운 방식으로 오히려 머리를 팽창시켜주는 데다 더 넓은 전망으로 이끄는 새로운 시야로 자신과 타인을 볼 수 있도록 정신을 교육하기 때문이다. 심리치료에서 작은 것이라고는 없다. 내가 처음 슈링크를 만난 건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였다. 그때 나는 40대 중반이었고 나 자신이 무척 지적이라고 생각했다. 내 지성의 상당 부분은 내가 실제로는 얼마나 무지한지에 대한 완전한 무지에 기대어 있었다. 나는 다니스 사령관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죽은 자의 머리를 보존하는 예술에 있어서는 콩고인들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걸 깨닫지 못한 채 세밀화로 그린 머리를 지니고 정글로 들어간 그 벨기에 귀족 말이다. 심지어 요즘에도 사후수축의 방법으로 죽은 자의 머리를 보존하는 일에 대해 생각할 때면 나는 무지하다.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내 계획의 장애물이나 모순점에 대해 멈춰서서 숙고해보는 일도 하지 않으려는 편이다. 예컨대 내 어머니의 머리는 어떻게 해도 수축시킬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끔찍한 사고에서 유발된 부상으로 돌아가셨는데 사고 후 어머니 인생의 남은 몇 주 동안 당신의 머리는 인간이라 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율까지 부풀어 올랐다. 어머니의 머리는 빠르게 사람의 머리 크기에서 수박 크기로 그러다 호박 경연대회에서 입상할 만한 크기까지 커졌다. 나는 지금 공포 영화를 보고 있는 거라고 그 머리는 진짜가 아니라 특수 효과로 만들어낸 거대 괴기 인형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어머니를 차마 바라볼 수가 없었다. 슈렁크네드와 달리 인간의 머리는 커지게 되면 원래의 형태가 유지되지 않는다. 눈과 코와 입이 모두 거대한 젤라틴 같은 덩어리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그런 머리는 원래 주인이었던 사람과는 어렴풋하게라도 닮지 않았다. 정말로 그러하기에 나는 어머니의 사진을 병실 침대 위에 핀으로 꽂아두어 의사와 간호사로 하여금 그들의 환자가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주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사진을 붙여놓은 건 이상한 행동이었다. 어차피 사고 전에 어머니를 알았던 의료진은 없었고 언젠가는 어머니의 머리가 쪼그라들어 다시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바뀔 거라는 희망도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 사진을 꽂았던 건 나 자신을 위해서였던 것 같다. 내가 알던 어머니의 모습으로 어머니를 기억할 수 있도록. 아니, 어머니의 머리는 슬프게도 아무리 위대한 예술가가 온다고 해도 쪼그라뜨릴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의 머리는 12개의 슈렁큰 헤드가 등장하는 나의 공상 속에 늘 모습을 비쳤다. 그 공상 속에서 각각의 머리는 잊을 수 없는 깊은 손길을 남기며 내 인생을 거쳐간 누군가의 머리였다. 나는 내 12개의 머리를 특별히 그들을 위해 제작한 달걀 상자 안에 보관할 작정이었다. 12개의 사랑하는 머리는 안전하게 그리고 함께 보관될 곳이며 나는 그들이 곰팡이가 슬거나 썩어가도록 놔두지 않으리라. 쥐가 가까이 가도록 놔두지도 않으리라. 그들의 운명은 살았을 때와 똑같이 머무르리라. 비록 오렌지 크기로 휴대용이 되었다고 해도 지금의 모습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면 이따금 나는 그것들을 꺼내어 바라보며 움찔 놀랄 것이다. 나는 자기 남편의 머리를 보고 기절했다는 그 여자를 떠올린다. 나도 내 손에 사랑하는 이의 머리 하나를 쥐게 된다면 기절할 것 같은 아찔함을 느낄지 모르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익숙해질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점차 차분해져서는 가장 다정한 방식으로 감명을 받으리라. 내 손에 안긴 그들이 작고 빛나는 눈으로 부드럽고 안전하게 슈렁크네드는 깨어질 수 없을 테니까 쉬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그렇게 작고 빛나는 눈으로 부드럽고 안전하게 쉬고 있는 머리는 마치 아기가 되어 다시 살아 돌아온 듯하고, 그럼 나는 그들의 얼굴을 만져볼 수 있으리라. 그 아기의 머리를 나의 사유재산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부끄럽지만 정말로 나는 그렇게 여긴다.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모두를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자유가 점점 외로워지고 지루해지고 겁을 먹고는 또 다른 머리와 합류하기를 바라게 되는 일도 무척 잦다고 한다. 그리하여 하나의 머리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서 자신의 머리를 소유하는 일이 다른 이의 머리를 갖고자 하는 욕망으로 커져가는 일도 잦아진다. 사랑과 소통을 향한 완벽히 자연스러운 욕망에서 우러난 채로 말이다. 그러나 탐욕에서, 통제와 권력을 향한 욕망에서 괴물이 자라나기도 한다. 되도록 많은 머리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자란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여기에 면역력이 없다. 어느 누가 더 많은 의뢰인을, 환자를, 고객을, 독자를 원치 않겠는가. 욕망은 인간 같지 않은 크기까지 부풀어 오를 수 있다. 그래서 벨기에의 국왕은 방대한 영토를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선언해버렸던 것이다. 왕은 알지 못했겠지만 일주일간의 숙련된 작업을 통해 완성되는 모든 슈렁크네들을 포함해 그 영토 내에 있는 모든 머리까지도.